누가복음 14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결의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저는 요 근간에 약한 자가 되고 싶다 하는 이상한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다 강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왜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강자가 되고 싶어 할까요? 재력이나 어떤 권력이나 어느 면에서나 소위 능력이 있고 강해야 이 세상에 살아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강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싸움장과도 같아요. 또 강하다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의 각축장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저는 강자보다 약자가 되고 싶어하는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짐작하셨겠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강자보다 약자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참 누구보다도 많이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소원이 있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서 연약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제 마음속에 가지게 된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중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잔치 비유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려고 하면 그 앞에 내용을 먼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14장 7절부터 보시게 되면 거기 11절까지는 잔치에 초청받았을 때 초청받은 사람이 그 잔치에 가서 자리에 어떤 자리에 잡아서 앉아야 좋을지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 이하를 보십시오.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높은 자리, 소위 말하는 좋은 자리에 가서 턱하니 다 앉습니다. 7절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좋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벗으여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높은 자리 또는 상석에 앉으려는 사람들의 각축장이기도 합니다. 저마다 다 자기 자랑을 하면서 그럴듯하게 명함 한 장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다들 앉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다가 너보다도 더 힘세고 소위 너보다도 대단한 사람이 오면은 그 자리를 비켜줘야 될 터인데 그때는 내가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차라리 저 제일 끝자리, 맨 끝자리에 앉아있으면은 잔치를 연 주인이 너에게 와서 아 여기 왜 앉아 계십니까 하면서 아, 제가 저기다가 아주 좋은 자리 다 준비해 놨는데요. 그래야 너에게 영광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약자인 것처럼 행동하라고. 약자들은 뭐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 약자들은 다 자기를 낮춥니다. 그래서 여기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것은 결국은 뭐 나 같은 사람이 뭘 대단하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약자 의식을 가지고 나를 작은 자로 여기면서 살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12절부터 14절까지 오늘 본문 그 앞에까지는 잔치를 열고 초청하는 그 주인에게 예수님께서 또 몇 마디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2절 이하를 제가 봉독합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족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초청할 때는 아주 좋은 사람들, 소위 나랑 통할 수 있고 보기에 돈도 많고 뭐 대단한 사람들을 초청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대접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나에게 더 좋은 데로 초청해서 대접하면은 내가 지난번에 대접한 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내가 다시 대접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13절 말씀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그 다음 어떤 사람을 초청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그리고 또 맹인들을 청하라. 진짜 약한 사람들을 청해서 베풀으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14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내가 초청한 사람들이 가난하고 병들고 장애가 있고 그런 사람들, 나에게 갚을 길이 없어서 나에게 못 갚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의인들의 부활시에, 소위 말하면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주님께서, 그 대접한 사람을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이웃에 나보다도 더 연약한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라고 이렇게 교훈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여러분 초청해서 대접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기억한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의 입장을 바꾸어서 초청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혼인잔치에 잘 차려진 음식을 먹는 사람은 누가 되겠습니까? 연약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을 초청하니까. 여러분, 여기 본문 말씀대로 하면 나에게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 가난하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연약한 자들이 거기에서 음식을 즐기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한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그런 말씀을 듣던 어떤 사람이 참 예수님의 이 말씀에 감동받아가지고 예수님께 화답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1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가진 성경에다가 여러분 이 말씀 위에 쭉 줄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축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 그럼 여러분,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주인이 어떤 사람을 초청을 해오지요? 연약한 사람을 초청해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강자입니다 그러는 사람은 초청을 못 받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만 초청을 받아서 이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앞에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요즘에 제 생각이 약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소원이 생기다고 한 이유가 뭔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약자가 되어야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내 옆에 앉아서 떡을 먹어라. 저는 떡을 참 좋아하거든요. 옛날에는 떡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요즘엔 떡이 얼마나 맛있는지, 예? 그런데 주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떡을 먹느냐면은 뭔가 약해야만 초성을 받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떡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세상하고는 반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잔치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잔치는 결국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기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아니 여기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천국에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천국의 혼인잔치에 다 같이 초대를 받으셔야 돼요. 거기에 초대받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혼인잔치에 우리는 청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수 있나?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님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들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참 그 사람들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예수님 들으시고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여기 지금 누가복음 14장 본문에서는 큰 잔치라고 그랬는데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데 마태가 설명하는 것을 보면은 그것을 혼인잔치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쨌든 큰 잔치,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을 초대했나 보니까 강한 사람들,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안 왔습니다. 여러분이 강한 사람들, 초청장을 처음부터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18절 말씀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결의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함에. 어떤 사람은 밭을 샀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를 사고 어떤 사람은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지금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혼인잔치를 연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다 안 오니까. 그래서 이번엔 종을 불러가지고 초청할 대상을 확 바꿔버렸는데 어떤 사람을 초청했습니까? 아주 연약한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 중반부터 읽어드립니다.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 그래서 이날 이 혼인잔치집의 주민이 누가 되었느냐고 하면은 전부가 다 뭐가 핸디캡이 있고 어디 가서 행세하기가 어려운 연약한 사람들이 주민으로 초대받고 그 자리를 다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자의 것입니까? 약한 자의 것입니까? 약한 자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연약한 자들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떡은 누가 먹냐? 강한 자들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떡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과는 반대죠? 세상에서는 강한 자들이 잔치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들은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저 구걸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래요. 그걸 보여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6장에 보시게 되면 부자와 거진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부자는 아주 강합니다. 강자입니다. 그 사람은 가질 것 다 가지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사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날마다 날마다 잔치를 열고 먹고 마시는데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그 온몸에 병들어서 몸 상처투성이고 그러면서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조차도 구걸하는 정말 병들고 가난하고 구걸하는 사람 이 나사로.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시간이 다 하고 죽고 나니까 완전히 역전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자는 누구였습니까? 가난한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사람이 되었지만은 여기 땅에서 날마다 연락을 즐기던 이 강한 사람 부자는 저 깊은 음부에 떨어져서 손가락 끝에 물을 좀 묻혀서 떨어뜨려 달라고, 그래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애원해야 되는 불구덩이에 떨어진다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떡은 누가 먹나?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여기 거지 나사라와 같은 사람,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는 말씀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가끔씩은 저 스스로도 저 자신을 볼 때 아,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강한 사람인데, 그러면서 제가 자부심을 가질 때도 많이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좌절도 하고 상처도 받고 슬픔도 겪고 큰 상실도 경험하고 아, 내가 왜 이렇게 못났나? 나는 왜 이렇게 좀 세상 말로 팔자가 사납나?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주저앉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 다가가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괜찮다. 내 나라에서는 너와 같은 약자가 떡을 먹는 거다. 그러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은 강한 자야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연약한 자야 되겠습니까? 연약한 자야 돼야 돼요. 연약한 자의 의식을 가지면 우리 모두 주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초청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자 의식을 가지고 교만해지면은요, 주인이 초대해도 가지를 않아요. 뭐 돈도 있고, 뭐 나는 뭐 땅이 있어요, 소를 샀어요. 뭐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약자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밭을 살래야 돈이 없어요. 송아지 한 마리 살 돈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언제든지 초청하면 그냥 달려가는 거지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여러분 똑같음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가? 믿음의 강자의식을 가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르지도 가지를 않아요. 살만하니까. 예수님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눈물로 부르짖을 그런 기회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소위 말하면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말 죽을 지경에 몰린 사람들은 희망이라고는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금식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 정말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적은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적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데 강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강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기회가 없어요. 자기가 만든 음식 먹느라고 말이죠. 하나님 나라 떡을 맛보질 못합니다. 이거 영적으로 보면은요, 강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을 살았죠. 뭐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내 평생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은 하고 있지만은 그런 것은 너무 평범한 얘기고, 구체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너를 은혜로 정말 살려준 경험이 있는지 말해봐라, 구체적으로 말해봐라 그러면은 저도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고 여러분들도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수십 년간의 그 세월 중에 말이죠. 그래서 그때가 언제였냐 하고 생각해 보면은 그때가 그때 가장 연약해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던 그 지경에 떨어진 그런 사람처럼 됐을 때에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도 간절했었는데 기적도 그때 경험한 것이고 제가 뒤돌아본다고 하더라도 40일 금식 기도도 그때 저는 해봤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평생을 살아오면서 어려워서 참 어려서 철 모르는 그런 기도를 우리 주님 앞에 하긴 했었지만은 철 모르는 기도도 얼마나 많이 했던가. 저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또 목사가 돼서도 무수한 기도도 하고 지금까지 드렸던 기도가 얼마나 여러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다 그렇게 짜릿하게 응답된 것은 아니었겠지요. 응답됐는지 응답 안 됐는지 이것도 모르고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간 기도가 태반일 것이고 어떤 기도는 그런 기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조차도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저도 어릴 적에 너무 형식적으로 그냥 믿음 없는 기도를 했던 적이 많았을 거고 그러나 가끔은 아주 마음을 기울여서 진액을 짜내듯이 그런 기도를 드렸던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지금까지 살면서 내 마음속에 가장 간절하고 가장 진실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짝 엎드려서 기도했던 때가 언제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손꼽아 보니까요 교회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 가족이 병들었을 때 참 답답하고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저 자신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 자신이 저는 저와 같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 같이 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맹인처럼 더듬거리고 아주 밑바닥에 단단히 던져졌을 그때에 약했을 때 가장 진지해졌었고 약했을 때 가장 하나님을 뜨겁게 찾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 약해져야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게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뜻밖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잔치자리로 저를 정해 주시더니 여기 차려준 떡을 네가 다 먹어라. 은혜의 떡을 저에게 차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런 간증을 하라면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을런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더 이상 내가 약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든든해요. 은혜 같은 거 안 주셔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다가 망할까 싶었어. 그게 제일 두려운 거죠. 언젠가 제가 어떤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작은 교회 그리고 큰 교회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을 하지만은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작은 교회는 정말 간절합니다. 간절해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약자의 입장에 서서 부르짖습니다. 새벽마다 그 작은 교회 연약한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떡을 먹여주십니다. 그런데 큰 교회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차려놓은 게 많으니까 차려놓은 음식도 다 못 먹을 판이니까 그냥 권성으로 하나님 땡큐 그리고 그냥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쳐다도 안 봐. 자기끼리 다 차려서 그러고 먹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본 경험을 말해보라 그러면은 큰 교회에서는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기적을 별로 경험하지는 못하니까. 그런데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매일같이가 기적이에요. 기적을 매일같이 경험하면서 저들은 살고 있습니다. 뭐와 비슷하냐면 우리는 다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 이것을 우리가 그리워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풍류를 즐기는 사람들은 간증거리가 없어요. 당연히 포도주 마시고 풍요롭게 살고 뭐 간증이 없어. 그런데 광야를 걷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간증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메추라리가 날아왔어요. 오늘도 기적의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은 매일같이 은혜의 삶을 살고 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풍요를 즐기지만은 아무런 이 간증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즐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광야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한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매일같이 하나님 만나 안 주시면 난 살 수 없어요. 그 애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밖에 바라볼 데가 없어요. 만나 안 주시면 죽을 거니까
하나님과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요. 우리는 다 가나안을 원하지만 은혜의 세계 속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가 축복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뭐 어려운 교회 중에 하나죠. 뭐 큰 교회 아닙니다. 좁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오래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식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게 해주세요. 가장 약자의 의식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사는 줄로 알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연약한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니까 말이죠. 연약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그 떡을 먹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고생하는 사람들을 부르시지 종들에게 짐을 지우고 거들먹거리는 주인들은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금년 들어서 오늘 벌써 8월 넷째 주가 되었는데 지난 8달 동안 사시면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 힘드셨어요? 혹시 무엇에 실패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을 자격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많은 걸 이루셨습니까? 그래서 가난해지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초대받을 대상이 된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데려오라 그랬으니까. 외롭고 슬퍼서 우는 삶을 사셨다면은 내가 초청 대상이 된 거예요, 지금. 뭐 지난 몇 달뿐 아니라 그 전에도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러면은 일단 주님의 초청할 대상은 됐으니까 여러분 기뻐하셔야 되지요. 주님께서 나 같은 어려운 사람, 약자를 초청해 주시는구나. 주님의 종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바로 나 같은 사람들을 지금 데려오라고 그렇게 데려오는 것이니까 아, 주님이 나도 천국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시겠구나. 여러분 그러면 그 주님의 식탁에는 그 메뉴 다양하게 잘 차려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떡이라고 하는 것이 다 같은 떡이 아니잖아요. 찹쌀떡, 빈대떡, 호박떡, 뭐 무슨 꿀떡도 있고 뭐 떡자 들어가는 게 얼마나 많고 뭐 층도 아주 몇 층까지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다가 아주 맛있는 것들을 다 뭐 색깔도 맞지요. 뭐 이색 저색 떡이 요즘 거의 예술 수준에도 조달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떡 보셨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의 나라에도 떡이 다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어떤 떡을 먹어보니까 그냥 따뜻한 위로가 있고 어떤 떡을 먹어보니까 용기가 생겨 어떤 떡은 그 안에 사랑이 가득이 와서 그 입에 넣자마자 팍 터지면서 입안에 모든 것을 사랑으로 채우고 어떤 떡은 말이지 얼마나 고소한지 내 마음에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떡을 풍성하게 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차려놓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은 사람은요 우리 주님이 됐다 넌 먹었으니까 저리 가라 이렇게 하실 거예요. 너 이미 배부르지 않느냐 네가 잘 차렸다고 잘 먹었다고 떵떵거리며 자랑하지 있지 않냐 말이지. 너는 그냥 거기에서 너 알아서 먹어라 그러면 이거 참 불쌍한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으니까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앞에 약한 자의 의식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 의식만큼은 연약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신앙 의식이 막 붕붕 떠 있고 교만해졌고 산만해졌다고 하면은 그 거품을 다 빼야 돼. 다 빼고 하나님의 다 앞에 그 앞에 우리가 다 엎드려서 신앙의 기본 자세. 여러분 제식훈련의 기본 자세가 뭡니까? 차렷 하고 이렇게 서는 게 제식훈련의 기본 자세 아닙니까? 차려진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인 기본 자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작은 자처럼. 여러분 조용한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은밀한 자리에서 한번 엎드려 보세요. 어떤 분 잘 안 엎드려질 거예요. 왜냐면은요, 아무리 엎드리려고 그래도 무릎도 잘 안 구부러지고, 이거 병든 거잖아. 예? 우리 형에도 병들면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를 않아. 자꾸 고개 쳐들어지고 이게 무슨 뭐 볼펜 속에 있는 용수철처럼 꿋하고 뻣뻣하게 말이죠. 그러면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연약한 자 의식을 가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 대상에 올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 떡을 먹는 순간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육간에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열심히 열심히 앞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곧 세 달이 시작되고 또 한 주간이 시작됐는데 오늘 하루도 주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준비했다가 주실까? 여러분 휴대폰 다 가지고 계시죠? 따르르릉 전화가 오면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막 기대를 가지고서 전화를 받는 거. 예? 어떤 내용의 전화가 오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어느 회사 얼마짜리 제품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천국에서로부터 하나님의 전화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좋은 소식을 많이 받고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도 기쁘고 좋은 날이다. 주님과 나와 함께 계시는 날이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년도도 이 8개월 이 긴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이 8달 동안 왜 그렇게 많이 좌절하기도 하고 힘들었는지요. 가장 외로운 사람인 것처럼 울 때도 있었고 우리 자신이 왜 그렇게 못난 사람이었는지 이렇게 여겨지기도 했고 하루하루의 생활이 참으로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저희들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떡을 준비하시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간에 우리 성도들이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위로를 받게 해주시고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떡이 너무 맛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은혜의 체험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복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법에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위에서 내려오네. 그 여령의 물결이 영원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성도의 삶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은 작은 것이지만은 이와 함께 주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마음과 삶도 마치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차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가 받은 축복으로 우리 이웃들에게도 큰 축복을 끼쳐드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은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우리 남정임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여 지금 집에서 지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우리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 전도사님 장 문제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치료하는 주님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영자 집사님 다리가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야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정숙 집사님 힘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강건하게 주님 매일같이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중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강영미 권사님에게도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수술도 잘 마치고 건강하게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운 여름날 우리 모두가 영원히 잘 된 것처럼 육의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위로하시는 그 축복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과 저들의 가정과 그리고 주님의 이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